And fellas, you got to watch it. When she wind up, she bottom, she go.
VOA 책임뉴스입니다. 중국이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 기간 서해 북부 일대에서 군사 임무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지역을 관할하는 랴오닝 해사국은 자세한 군사 임무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각형 형태의 훈련 해역을 공개하고 훈련 기간 이 지역에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곳은 랴오뚱반도 다렌항과 산뚱반도 옌타이항 사이로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해역입니다. 한편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동해 연합해상훈련과 기간이 상당히 겹칩니다. 미한 연합해상훈련은 26일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펼쳐집니다. 5년 만에 미국 항모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를 위시해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과 벤폴드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참가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 성룡함,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이 나서 모두 20척이 넘는 함정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미한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은 26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영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일본 외교관이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밀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외교관에게 48시간 내로 러시아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러시아는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자국을 제재한 일본 등 서방 국가와 외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정부가 자국을 적대시한다는 이유로 일본 외교관 8명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이 26일 재개됐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7시 43분께 10여 량의 화차에 물자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해 중조 우이교를 건너 신의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보도를 확인하면서 중국과 북한 쌍방은 양국의 변경 관련 조약에 근거해 우호적 협상을 거쳐 단둥과 신의주 항구 간 철도 화물 운송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계속해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안정적 운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북중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중국의 군사력에 맞선 미일 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면담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일본이 위협을 받을 때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미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아베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월 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9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5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관리들이 러시아의 핵 사용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매우 고위급에서 직접 비공개리에 러시아 측과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은 모든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기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승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석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방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한동맹, 북한 위협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25일 석 달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카드를 다시 꺼내든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부산 입항과 동해에서 시작된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5일 오전 6시 53분께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 미사일이 고도 60km로 약 600km를 마하 5의 속도로 비행했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고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이후 113일 만입니다. 조중훈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이런 도발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제안한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면서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된 함경남도 신포 일대의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관련 시설 활동들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들을 연거푸 발사했다가 석 달 넘게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따른 미 한의 군사 대응 강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과 동해에서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을 직접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발사 지점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600km의 사거리를 보였다며 실전 배치 단계로 알려진 KN-23이 유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레이건호의 입항을 겨냥한 전술훈련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증원 전력은 함정이 됐든 항공기가 됐든 그걸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요. 북한의 작전 계획에서는 들어오는 공항이나 항구를 먼저 공격하고 폐쇄토록 하는 그 방법이 북한의 작전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레이건호의 한국 출동은 미한이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전략 자산의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을 약속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인 북한이 앞으로 미국 항모 출동 등을 핑계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 한에 떠넘기면서 추가적인 도발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단체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미한 등 외부와의 강대강 국면에서 당장 핵실험에 나서기보다는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전통적인 수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긴장을 계속 올리면서 이 상황을 계속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3개월 만에 발사를 재개한 만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뭐 시장의 SLBM이라든지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ICBM 미사일들을 쏘면서 긴장을 점점 고조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보도를 26일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사일 발사 후 이튿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와 사진을 공개해 왔다가 지난 5월부터는 발사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일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국화 계획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잦은 미사일 발사 소식이 오히려 주민들 속에 역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대외적으론 강대강 국면에 대내적으론 경제난이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지만, 그러나 이게 내부적으로 공개될 때는 오히려 반발. 이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미사일 발사가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향후에도 북한의 무력 시위에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걸 그때그때 내부에 보도하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당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식량 유통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방안 등 농업 정책만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같은 날이 같은 회의가 이루어진 것도 북한의 이중고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1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전 세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를 모색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니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대변인은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이후 113일 만이며 당시 국무부는 세계 각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데 동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요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 북핵 대표들은 잇따라 전화 협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 북핵 수석대표들이 25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이날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또 양측은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미한, 미한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통화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했습니다. 양측은 또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한일, 미한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높이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50km이고 약 400km 정도 날아간 뒤 북한의 동쪽 연안 부근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낙하 위치가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규정한 해역의 바깥쪽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로 북한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53분쯤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동맹과 북한의 위협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한에 앞선 일본 방문 중에는 한덕수 한국 총리와 만나 확대되는 동맹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23일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 한국 방문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한동맹의 힘을 강조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타이완 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그리고 양국 간 증대되는 경제 기술 협력과 다양한 역내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7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한에 앞서 도쿄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는 한덕수 한국 총리와도 27일 만날 예정입니다. 이 고위관리는 해리스 부통령과 한 총리가 다가오는 서울 방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도전과제까지 다루는 더욱 폭넓은 양국 동맹을 위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구상에 대해 논의할 진정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중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선 더 이상 일정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부통령의 방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어떤 예측도 발표할 것도 없다면서 앞서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도 이번 순방 중 이 주제에 대해 카운터파트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는 미국의 두 동맹국이 최대한 가깝게 지내기를 바라며 양국 지도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로 만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의 협상에 우리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것에 지지를 표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일본 한국 순방에선 타이완 문제가 여러 양자 회동을 통해 언급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 중 한 측면은 파트너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분명히 일본과 한국도 역내 타이완 문제에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우리와 파트너들의 입장은 매우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중 한국 여성들을 만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고위 관리는 해리스 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전 세계의 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많은 한국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장벽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한국과 전 세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 정부 고위직의 여성이 적은 성평등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부통령에게 중요한 현안이라며 일부 회담에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북한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미한 동맹으로 대응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회적, 법적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국익의 최선이란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타이완 분쟁과 한반도 정세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 방송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상황에 군사력을 투입한다면 한국도 지원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우리를 향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타이완보다 한국에 대한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타이완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중에 어느 게 우선하는지 고르는 건 내가 미국 당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두 가지 다 미국이 지켜야 할 어떤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연결해 분명히 말하지만 중국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고 말했다면서 타이완 문제와 또 대중국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받더라도 그 답은 변하지 않고 일관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이완 분쟁 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면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미 하원의장을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에 만나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 외교 프로토콜상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린 결론은 펠로시 의장과 또 함께 동행한 6분의 의원님들하고 내실 있는 통화를 하는 것이었다며 상당한 시간 통화를 했고 펠로시 의장께서도 이런 개인적인 휴가의 중요성을 알고 이해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해협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한미 간 안보 동맹은 이제 경제 동맹으로 첨단 기술 동맹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평화와 안정, 세계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과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유에 대한 질문에도 미한동맹 강화를 답변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왜 한미동맹을 중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며 과학기술자에게 물어보면 미국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을 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롭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인에게 왜 한미동맹을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미국의 군사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한다면서 미국의 이런 사회적인 법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급적 근접시켜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잠재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도움이 되고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법률가지만 우리 한국 정치와 정치 인프라의 근저에 그런 가치 지향적인 그리고 법치와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이 너무 추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미한 해군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동해상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미한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5년 만에 미국 항모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 미국은 레이건 호를 위시해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과 벤폴드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한국 측에서는 이지스 구축함, 서해 류성룡함,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응함 등이 나서 모두 20척이 넘는 함정이 동원됐습니다. 양국 해군은 대특수전 부대작전 훈련을 비롯해 대수상전, 대잠전, 방공전, 전술기동훈련 등 다양한 해상훈련을 펼치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오가는 북중 화물열차가 150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완화가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지만 운행 규모나 지속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26일 오전 7시 43분께 10여량의 화차에 물자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해 중주 우이교를 건너 신의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된 지 150일 만에 재개된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북중 화물열차가 그동안 중단 이후에 처음 운행했다면서 여러 정황을 감안해 볼 때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화물열차 재개는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전 승리 선포가 계기가 됐다는 관측입니다. 조중훈 대변인입니다.
8월 10일에 북한에서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 최대 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했고요.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전환을 선언한 이후에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운행은 북중 간의 협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향후 열차 운행의 지속 여부와 어떤 물자가 운반될지 여부 등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 쌍방은 양국의 변경 관련 조약에 근거해 우호적 협상을 거쳐 단둥과 신의주 항구 간의 철도 화물 운송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양측은 계속해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안정적 운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북중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북중 화물 열차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8월께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1월 16일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단둥이 도시를 전면 봉쇄하면서 지난 4월 29일 다시 멈췄습니다. 단둥에선 7월 18일부터 70일째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5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가 번지면서 운행 재개가 늦어졌습니다. 해상 교역에만 의존해 물자 부족을 겪어온 북한은 지난 8월 10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뒤 중국에 지속해서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내 백신 접종을 처음 언급한 것도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발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백신 접종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봉쇄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육책을 쓴 이유는 결국 중국 측의 우려를 덜기 위한 이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 백신 접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접경지역 평양 또 남포항 같은 데서 이런 징후들이 있고요.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방역 전문가들은 지난 5, 6월에 악성 전염병을 치르며 사람들 속에서 형성됐던 항체 역가가 10월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책임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최근 중국 측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 당국이 단둥 둥지에 나가 있는 자국 무역 일꾼들에게 교역 재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상황이 긴장하니까 계속 이제 중국 측에다 대고 빨리 좀 열어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한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한 일주일 전에 북한이 이제 그 중국에 나와 있는 그 무역대표부 대표들과 뭐 지사, 이런 이제 관계자들한테 사전 통보를 했어요. 26일 날 그 이제 개최가 된다고.
조 소장은 그러면서 운반될 물품들은 식량과 비료, 건설자재, 의약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1차적으로 운반되는 물품들은 화물열차 운행이 다시 막히기 전인 지난 4월 북중 간 계약 미집행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이곳에서 잠수함 건조 활동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큰 영향을 끼칠 북한의 잠수함 역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울리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신포 조선소 부두 인근 건물에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1년간 차량 통행이 거의 없던 현장의 교통량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넓은 부지에 인접한 여러 건물들은 잠수함 부품을 제조하는 곳으로 공정에 필요한 금속과 장비 등을 필요로 한다면서 주변의 움직임은 잠수함 건조에 진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buildings next to that, there are several buildings. So this is where the past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21일 신포 조선소의 건조 건물 주변에 바지선 등 선박 6대가 집결했다며 북한이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건조 건물과 연결된 선박 진수용 부두에는 바지선이 잠수함을 바다로 끌고 가는 데 필요한 철로, 예인 시설도 위성 사진에 나타났습니다. 산팔로스는 이번 새 잠수함 진수 준비는 아직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하이노넨 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신형 잠수함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실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경우 영내 핵 방어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es, that's true. I think that, you know, this is a step forward in
발사 위치를 예측하고 탐지하기 매우 어려운 잠수함의 특성상 미국과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잠수함 건조 동향과 관련해 더 큰 규모의 새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를 제조하거나 3년 전 개조 정황을 노출한 로미오급 잠수함을 추가로 개량하려는 시도로 진단했습니다.
One possibility is it will be a new large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but another possibility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신포 조선소를 방문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토대로 이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관을 개조한 로미오급 개량형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SSB나 개조된 로미오급 잠수함 중 무엇을 건조하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는 분명한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a capability they've had for a long time, so it's an incremental improvement.
그러면서 북한이 핵탄두 장착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역량을 선보일 경우 미국의 핵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최종 단계는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북한은 이 능력의 핵심인 SLBM 탑재 전략 잠수함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습적인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이른바 보복 타격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팔로스의 최근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신포 조선소 부두 주변에서 포착된 선박과 바지선의 종류와 수를 고려할 때 북한이 신형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더 큰 규모의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만큼 이런 움직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타운 선임연구원은 주요 건조 공정이 완료된 듯한 상황에서 문제는 잠수함의 가동과 진수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잠수함 진수가 SLBM 배치 능력을 향상시키겠지만 잠수함 한 척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며 그래도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건조하려는 잠수함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신형 SLBM 탑재 잠수함의 역량을 평가하려면 미사일 탑재량이 중요한데 잠수함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들이 자국민의 안위보다 핵무기를 더 중시하는 김정은 정권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우리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에 맞서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회복력을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2일 VOA에 북한 자유주간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의 건강과 행복보다 핵무기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북한 자유주간은 25일부터 한 주간 이어집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해외 탈북민단체들에 의해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지난 20일 VOA에 보낸 북한 자유주간 관련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서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이들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투쟁과 희생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도 이날 VOA에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또 나는 자랑스러운 인권투사로서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화하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 추진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왜 운하를 건설하려는 것인지, 또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운하 건설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의 관련 보도입니다.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북한 동해와 서해를 가로지르는 대운하 계획은 원래 김일성 주석의 구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후 복구 작업을 시작을 했던 52년 이후부터 사실상 운하 건설에 대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하 건설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남포 관문이에요.
탈북민들에 따르면 김 주석은 김일성 대학에 운하 건설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일성 대학은 검토 끝에 서해 남포와 동해 함흥 근처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1981년부터 남포 관문 공사를 시작해 1986년 완성했습니다.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북한은 남포, 미림, 봉화, 성천, 순천 등 5개의 관문을 완성했습니다. 또 남포와 평양 그리고 덕천을 연결하는 운하가 생겼습니다. 남포 관문 건설에는 40억 달러가 소요됐으며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이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동서 대운하는 남포에서 시작돼 대동강 상류로 올라가 낭림산맥을 통과해 함경남도 금야강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낭림산맥이었습니다. 대동강 상류를 지나면 강줄기가 끊어지고 험준한 낭림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완성하려면 낭림산맥을 관통하는 수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1980년대 들어 북한 경제가 쇠퇴하면서 동서해 연결 대운하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당시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가는 해상 통로를 열기 위해 한국과 대한해협 통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선박이 제주도 인근 한국 영해에 접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사전 신고를 요구하고 또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 선박의 대한해협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치적 목적에서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남포 관문의 경우 40억 달러의 비용과 엄청난 인력과 자재 그리고 중장비가 투입돼 5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동서 대운하는 1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유일한 가용자원은 인력뿐이며 필요한 자금과 자재, 중장비가 모두 부족한 시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동부와 서부의 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려면 운하보다 철도와 도로를 개보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에는 이미 동서를 연결하는 평원선과 평양과 라진을 연결하는 평나선 철도가 부설돼 있습니다. 또 1978년에 완공된 평양원산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수십 년간 철도와 도로시설 정비와 보수가 안 돼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운하를 파는 것보다 기존 철도와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낭림산맥의 수로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은 아직 운하 노선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노선을 기준으로 할 때 대동강 상류 요도군부터 함경남도 금야강 사이에는 강이 없고 해발 500에서 1000m의 산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만들려면 높은 산 수십 킬로미터를 관통하는 수로를 뚫고 계단식 관문이나 리프트를 설치해야지만 북한의 부족한 기술력과 장비로는 여의치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평양을 오래 관찰해온 동영승 사무총장은 북한 수뇌부가 정치적 이유로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내세울 만한 국가적 토목사업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없다는 겁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남포라는 남포 관문과 이런 대건설 사업이 있었고 뭐 김정일 때는 발전소라든가 뭐 이런 좀 큼지막한 사업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아직 없어요. 그 아파트 짓고 뭐 건물 짓고 하는 거 이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속 주문을 한 것이 대규모 사업, 대형 사업에 대해서 밑에다 주문을 하니 대운하를 다시 가자라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탈북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토목사업으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고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서 농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뭔가 이제 자기네가 뭐 경제 성장이나 주민들 생존을 위해서 뭐이라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워낙 밤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파는 것도 아니고 젊은 아이들이 군대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다 이제 육체노동으로 해야 되는데 뭐 주민들의 뭐 진짜 빚감으로 지금 다 되는 거거든요. 지금 평양에 건설하고 뭐 하는 게 김정은이가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지으라고 말만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아파트나 이런 거 짓는 건 그렇다 쳐도 운하는 좀 문제가 다르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업적을 위해 전시성 토목사업을 벌여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에 주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준다며 강원도 마식령에 스키장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군인들이 돌격대로 투입돼 2014년에 스키장을 완성했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열고 처음 1, 2년간 평양에 돈 많은 젊은이들이 스키장을 찾았지만 이후 이용자가 없어 2017년부터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평양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3월 갑자기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했고 이에 북한 당국은 청년 돌격대를 투입해 병원을 건설했습니다. 1년 뒤 20층 높이의 입원병동을 비롯한 골조공사는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의료장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평양종합병원은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대운하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운하 계획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언급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대운하 계획이 검토 또는 계획 단계에서 수정 또는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승 사무총장은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발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 정도 얘기하면 하지 않을까 봐지고.
북한 수뇌부가 실제로 동서 대운하 건설을 추진할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큰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m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종일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14도, 낮 26도, 양덕 아침 9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26도, 구성 아침 12도, 낮 27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 28도, 강계 아침 9도, 낮 27도, 희천 아침 11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 12도, 낮 28도, 사리원 아침 12도, 낮 26도, 신계 아침 10도, 낮 27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도 종일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3도, 낮 23도, 장전 아침 14도, 낮 24도, 평강 아침 7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11도, 낮 26도, 장진 아침 5도, 낮 23도, 청진 아침 12도, 낮 23도, 김책 아침 13도, 낮 23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역시 종일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5도, 낮 27도, 김형권 아침 5도, 낮 23도, 삼지연 아침 4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m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 역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종일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승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19년 4월 아프리카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수단 서부 다르푸르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앞서 2003년 주민들의 봉기는 정부와 한패인 잔자비드 민병대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됐습니다. 당시 수단 군대와 경찰도 개입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만 명이 사망하고 27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수단의 새 정부는 다르푸르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난 10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는 알리 쿠사 입으로 알려진 잔자위드 민병대에 알리 모하메드 알리 압드 알 라흐만 전 지휘관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는 31건의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잔자위드 민병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정의를 기다렸습니다. 리처드 빌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사는 압드 알 라흐만에 대한 사건의 핵심에는 아직도 다르푸르에 살고 있는 수십 명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many of these witnesses, many of whom are survivors of violence, have traveled thousands of miles to the Hague.
밀스 부대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목격자 중 다수는 폭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말로 그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헤이그로 수천 마일을 여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과 다르푸르에서의 잔악 행위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스 대사는 수단 당국은 검찰과 그의 참모들의 방문을 용이하게 했고 다르푸르에서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단 당국이 국내와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계속 준수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Sudanese authorities must continue to permit ICC teams to travel within the country and cooperate with requests for evidence and other.
밀스 대사는 수단 당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가 수단 국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는 한편 주요 목격자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련 증거와 정보 지원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정의에 직면해야 하며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과 함께 수단 국민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뷰어의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 기간 서해 북부 일대에서 군사 임무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지역을 관할하는 랴오닝 해사국은 자세한 군사 임무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각형 형태의 훈련 해역을 공개하고 훈련 기간 이 지역의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곳은 랴오뚱반도 다레난과 산둥반도 옌타이양 사이로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해역입니다. 한편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동해 연합해상훈련과 기간이 상당히 겹칩니다. 미한 연합해상훈련은 26일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펼쳐집니다. 5년 만에 미국 항모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를 위시해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베리함과 벤폴드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참가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 성룡함,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 등이 나서 모두 20척이 넘는 함정이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미한 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러시아 정보당국은 26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영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일본 외교관이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밀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외교관에게 48시간 내로 러시아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러시아는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자국을 제재한 일본 등 서방 국가와 외교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정부가 자국을 적대시한다는 이유로 일본 외교관 8명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이 26일 재개됐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7시 43분께 10여 량의 화차에 물자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단둥에서 출발해 중조 우이교를 건너 신의주를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보도를 확인하면서 중국과 북한 쌍방은 양국의 변경 관련 조약에 근거해 우호적 협상을 거쳐 단둥과 신의주 항구 간 철도 화물 운송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계속해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의 안정적 운행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북중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한 카멀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헤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중국의 군사력에 맞선 미일 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확인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면담에서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일본이 위협을 받을 때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미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아베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월 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오는 29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25일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란에서 일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이란과의 핵협상 해법을 바꾸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에서는 이슬람 의복인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경찰에 연행된 뒤 사망한 사건에 항의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런 노력이 성공하면 미국과 세계는 더욱 안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상과 자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자국 내 시위를 이용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6일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이 폭동을 지원하고 이란 정부 체계를 지지하고자 거리에 나온 수백만 명의 존재는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23일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친정부 시위대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